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째 나팔까지 연구하였습니다. 이제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구장인 제10장과 또한 11장의 전반부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7장과 마찬가지로 삽입구장입니다. 이 장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이르러오기 전에 그러므로 10장은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직전에 전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의 최후의 사건들이 터지는 일을 막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그 큰 사건들이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비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연구하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삽입구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구장입니다. 우리가 일곱인을 연속해서 공부할 때 제가 그 삽입구장인 요한계시록 10장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 빼어넣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일곱 우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없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이 대목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중심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그러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란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기별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생애를 바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가끔 다른 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다른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현재 요한 곁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 이외에 다른 천사가 곧 일어날 사건들을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송돼서 날아와서 그 장면마다 강조하는 것을 다른 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나는 다른 천사는 좀 특이합니다. 이 천사를 힘센 다른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천사는 해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구름이 둘려있는 무지개가 그 주위에 있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같습니다. 성경의 구름과 무지개는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경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를 그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처음엔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때는 천사라고 표현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을 보십시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것은 천사입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사자, 메신저, 즉 앙겔로스, 즉 천사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의 경험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야곱과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의미도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계시를 주시고 예수께서 천사에게 주었을 때 천사가 요한에게 그 계시를 가져와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천사는, 힘센 다른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별이 온 세상에 바다를 건너서 온 세상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운동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힘세고 힘센 다른 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중 작은 책이 펴놓여 있다는 것은 닫혀져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지금 펴 있습니다. 왜요? 닫혀졌다가 지금 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닫혀져 있던 예언이 있습니까? 아, 있죠.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라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은 그들이 크게 핍박당하여서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교황권이 중세기에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의 초점은 교황권 세력과 그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대 반과 3년 반이죠. 또 1260일에 대한 예언, 이게 1260년이죠. 또 12장과 13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몇 대를 곧 몇 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때는 성경에서 한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때 반은 3년 반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time. 그런 one year. 1년이란 말이죠. times. 2년은 two years. 2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루는 1일의 예언 해석의 원칙에 의해서 1일은 우리가 1년으로 보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의 악을 질지니 그랬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 어떻게 이 예언적인 기간을 해석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에스겔 4장 6절을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아 기간적인 예언에는 1일을 1년으로 풀어야 한다고 성경 자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열쇠를 풀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그 문제를 풀도록 성경 자체가 성경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3년 반은 42달, 즉 1260일, 즉 1260년 동안의 핍박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뜻은 중세기에 교황권의 핍박시대, 암흑시대, 1260년 동안의 핍박기간을 지나서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예언의 해석의 원칙만 우리가 적용시키면 거기에 공식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지난 후에 이 닫혀졌던 예언이 지금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한 작은 책이 놓여 있는데 펴놓였어요. 닫혀졌던 것이 이제 그 해석이 이해되고 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시기를 지난 후에 이 닫혀 있던 예언이 이해가 되고 드디어 끝이 이르러 온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8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시면 그는 2300일에 관한 예언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절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있는 말씀은 이 처음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또 아주 이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로마 나라가 분열되면서 올라오는 작은 불세력, 짐승의 세력, 교황권의 세력, 이 세력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것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 혼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을 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인 작은 책이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2300주의 예언은 과거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60년 동안의 핍박시대 이후에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닫혀 있었던 그 책, 작은 책인 다니엘 책이 이제 펴놓여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때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간인 핍박을 받는 시기는 AD 538년부터 1798년도까지입니다. 여러분, AD 53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 로마 황제 인준에 의하여 온 세상 교회들의 머리로 군림합니다. 그때 여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반대 세력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과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쳐서 부순 다음에 로마의 감독이 교황권으로 확립된 그 해가 바로 얼마입니까? 1260년 동안의 종교 핍박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것이 AD 538년이죠. 여러분, 그 중세계 무서운 핍박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1260년이 그 차는 그 정확한 기간인 1798년도에 불란서의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인 버티에 장군이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말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불란서 옥에 가두어서 거기서 그는 옥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세계 핍박 시대가 끝난 것이죠. 온 세상은 이제 우리가 종교 탄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성경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언대로 닫혀있던 다니엘서의 예언이 펼쳐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세기의 핍박이 끝난 다음에 이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 특별히 닫혀졌다가 마지막 시대에 와서 펼쳐지게 된 예언은 특히 2300주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그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죄의 기록을 도말하여 없애는 참된 심판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계시죠. 천사들은 기록책에 기록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기록합니까? 그것을 펴서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까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일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는데 성소 복음의 끝에 대속죄 이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월간지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여러분 저희 지부에 전화하셔서 저희 월간지들을 신청하시고 참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한 설명들, 또한 대속죄 일과 심판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의 설명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300조에 대한 예언, 가장 긴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읽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리로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 정결은 대속죄 일에 대한 표현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인침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성소에서 있는 심판을 상징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절기 가운데 대속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우리의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 2300주야 2300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닫혀 있다가 말세에 와서 펼쳐져서 이야기 되었다는 말입니다. 1798년도에 핍박의 시기가 끝나자 성경 예언 연구의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그랬죠. 여러분, 미국은 말이죠, 유럽에서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의 동북부 주에 모여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동북부 주에서 이 예언 연구에 한창 열을 올리게 된 것이 바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연구였습니다. 126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이 끝나면서 1798년이 지나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각 교파의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일어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1830년도를 전후로 해서부터 수백 명의 목사들과 교수들과 신문 기자들이 이 예언을 해석하며 심판날이 다가왔으며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동시에 온 세계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언 해석의 기간적인 해석은 맞았지만은 사건 자체를 적용하는 일에 오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언의 시간이 지나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자 다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300주 예언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과 그 해,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적용한 것이죠. 그 내용을 그들이 예언 기간의 해석은 맞았지만은 그 예언의 중요한 사건을 잘못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책들을 펴고 심판하시는 일을 천천만만 천사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고 기록을 살피는 일을 하시는 그 장면을 예수께서 마치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들이 오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를 불로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정결케 불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잘못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하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예언은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기록들이 하늘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기록 때문에, 이 지구상의 인간들의 죄의 기록 때문에 하늘 깨끗하고 거룩한 성소가 더럽혀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사하고 심판하고 다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지워버리면 다시 정결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경의 표현을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불로 지구를 태우시고 정결케 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록책을 심판하여 죄의 기록을 도말하고 하늘 성소에서 죄가 다 사라지는 정결의 사업을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드디어 나중에 이야기 되었습니다. 실망한 다음에. 2300주야 예언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는 예언입니다. 그 중건 명령은 역사적으로 BC 457년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돌려보내주면서 내린 명령이죠.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2300주의 예언 속에는 첫 부분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연대와, 정확한 연대와 침례 받으시는 연대죠. AD 27년이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AD 31년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의 그 사건들의 연대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의 책입니다. 보통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1800년도 중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1800년도 중반에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재림운동이 온 세상에 여러 교파에서 목사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요,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해준 것이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사건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 사건, 즉 성소 정결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한 사람씩 그들의 기록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땅 속에 묻혀 있고 산 사람은 지금 이 땅에 걷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록책들이 하늘에서 이름을 따라 불려지고 펴지면서 우리의 생애가 하늘에서 심판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오, 심판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린 심판을 다 받지만은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록들은 살펴지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천사들 앞에서 공정하고도 엄숙하게 공개적으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회개했는지, 진실되게 죄를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 경건의 경험을 했는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 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데 일곱 우레가 울렸다고요. 이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죠. 아마도 예수께서 오시는 사건에 대한 것들과 그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크게 실망할 것에 대한 예언일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되 지체치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기간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기간이요? 2300년 같은 긴 예언적인 기간의 예언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기간적인 예언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만 이루어지면 교회가 준비되면 교회가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면 예수께서 언제든지 이제부터 올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다시 말해서 일곱 번째 나팔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당신의 교회 안에서 옛날 종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가짜 복음 말고 타협된 복음 말고 진짜 복음대로 성경의 복음대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구를 멸망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화의 시대, 화 화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시대가 화의 시대죠. 이슬람 세력이 갑자기 다시 일어나서 다섯째, 여섯 번째 나팔처럼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의 시대처럼 이슬람 세력이 타락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해주는 정부들을 채찍질하기 시작한 그런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대가 다시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곱 번째 나팔 시대고 세 번째 화해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의 부분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죠? 또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통하여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감추어졌던 주님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시기에 참되게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가짜 타협된 복음 시대에 그러한 식 말고 성경대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고 죄를 승리하고 정결케 되는 복음대로 그 주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 지금 살고 있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찬란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구유의 미천함으로 감싸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변화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참으로 갈망하는 자들만 와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 비밀을 감싼 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옛날부터 항상 복음이 전파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된 대로 전파되었을까요? 여러분,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이해된 복음이 아니라 오해된 값싼 복음이 되었습니다. 통속적인 복음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주 앞에 헌신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이 그저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통속적이고 값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교회와 다시 통일되어 합쳐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다시는 어기지 않고 거룩한 자들과 천사들과 이웃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늘 백성이 되어주게 하는 변화의 능력을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는 참된 복음을 아는 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변화된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비밀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죄를 승리하고 죄의 본성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전케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광의 소망,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값싼 복음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하나되게 만듭니다. 하늘의 교회와 이 땅에 타락한 교회를 변화시켜서 다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성소, 성막제도에 상징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 양을 끌고 성소로 가서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여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죄인이 결국에는 첫째 칸인 성소를 거쳐서 성소 제도의 결론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십계명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 변화되었는지를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00주야 예언의 기간이 차면은 이 세상은 상징적으로 대속죄일의 기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각 사람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록책이 펴져서 이름이 불려지고 심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누구는 영원히 살게 하시고 누구는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실지를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하늘에 보실 것이 아닙니까? 아,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산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대로 살며 참된 복음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일곱 번째 나팔의 천사가 볼 때 바로 이때의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말했지 않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그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기억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화의 시대에 복음의 비밀이 선지자들이 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알고 경험한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으니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썼습니다. 2300조에 대한 예언을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한 후에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기뻐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먹을 때는 너무 달고 기뻤지만은 예수께서 기대하던 시기에 오시지 않자 그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요. 이 예언의 참된 목적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지금 무엇이 진행 중에 있는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외치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복잡하고 또 정말 바쁜 일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여러분 속에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